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출생률 때문에 난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이는 한국 인구가 줄어가는 속도가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이 사라지면 어쩌나 라는 걱정까지 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인구 감소 폭이 크고 있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전에 인구 증가가 컸을 때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못 사느냐? 그렇지 당연히 않죠. 그렇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좀 경제적으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편의시설이 잘돼 있고 수도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 지난 소위 한국 5000년 역사상 지난 3, 40년 동안처럼 잘 살았던 적이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출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애를 낳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아주 좋다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자기 자식에게도 그것을 주고 싶으니 또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도 힘들기에 애까지 낳을 여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자기 아이가 살게 돼, 그 땅이 힘들 것이라는 미래의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다니는 일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에게 직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에서 대략 23%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직장에 소속감을 느끼고 일하는 가치를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3%. 나머지 77%는 그렇지 않다고, 한 50% 정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23%는 이 수치가 그 조사 기간 동안, 오랫동안 조사한 그 수십 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좋아질 것이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23%가 야 이렇게 낮아?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일 높은 수치였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직장에 다니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부분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비를 내야 되니까 청구서를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영어로는 engaged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engaged 돼 갖고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일생 뭐 80평생, 70평생 뭐 요즘에 90평생을 살면서 계속 기뻐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인생은 별로 생각 없이 덤덤하고요. 대부분의 참 많은 경우 참으로 삶이 힘들고요. 어렵고 때로는 너무 바쁘고 고생스러운 삶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은 아주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순간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순간과 아무 느낌이 없는 순간 혹은 고통의 순간, 이러한 양을 비교해 본다면 기쁨의 순간,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 이런 거와 비교해 본다면 이 행복과 기쁨의 순간은 비교도 될 수 없이 매우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짧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이 고통이 많은 인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한 신문에 나와 있는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파민은 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의 감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내가 뭔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거나,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이나 쇼핑을 할 때, 음란물을 볼 때도 보상작용처럼 도파민이 분비된다.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에 반응하는 수용체 수를 줄인다.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찾는 중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 맛있는 것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아, 신경 전달 물질이 나를 아주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로 나와서 그 기쁨을 느끼는데 이 똑같은 것을 또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똑같은 양의 기쁨과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더 센 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중독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기쁨을 똑같은 자극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가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이 한 시간 했을 때보다 그 어저께 한 시간 한 게 더 이상 기쁨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을 해야지 이제 좀 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데 과학자나 의사는 그러기에 그 중독으로 가는 길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절제나 고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고통과 절제가 있었을 때 그 뒤에는 작은 도파민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결핍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괜찮으시죠? 저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도파민, 그리고 쾌락 혹은 기쁨, 그리고 절제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되었을 때 이 메커니즘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인생은 사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걱정의 연속이기도 하고요. 참 걱정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걱정 많죠.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싶다가도 또 말씀 준비하고 탁 덮으면 걱정이 또 척 찾아옵니다. 어찌 되었건 걱정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있기에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일단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에 기쁨의 순간이 적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타락한 이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이 계속해서 와. 24시간 동안 계속 기쁨이 와요.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주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도리어 인간은 어느 중독에 빠지게 되며 죄성이 있는 우리는 쾌락을 찾는 존재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지금도 약물과 술 등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는 건데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쾌락의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적인 얘기를. 도리어 우리에게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기에 작은 기쁨으로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전 날들에 열심히 일하고 힘든 나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현저히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는 주님의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며 이런 묵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떤 기자, 이제 그 신문 기자, 기자는 한 책의 추천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어찌되었건 고난이 많은 힘든 삶이 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계속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맨날 하는 얘기라서 대단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를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주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정 축복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안다면 또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아주 오래된 제가 젊었을 때 얘기인데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떤 분과 그 지역에서 상당히 그 지역에서 상당히 권력 있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배석을 했었어요. 같이 있었었는데 그 다른 분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파워를 갖고 있는 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그 느낌을 팍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나타내고 싶어서 그 식당 안에서 막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입이 간질간질한 그런 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좀 허름한 식당이었었는데 그 서비스가 좀 안 좋았나 느렸나 막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딱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느냐. 누군지 알면 당신은 깜짝 놀랄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참으로 누군가 센 사람과 친하고 잘 알면 괜히 내가 그 사람하고 알고 있다는 그 관계 자체가 기쁩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시고 분명히 다시 오실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야 됩니다. 주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진정 기쁜 일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고 주님을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그 미래에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주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훗날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기뻐하기는커녕 슬픔에 이를 갈 겁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고통이 올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 사실에서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기쁨을 주는 감사의 힘을 주님을 기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 후반과 2절, 1절 후반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나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밖에서도 나눠도 목숨을 걸고 나눠야 되지 않는 시대와 그리고 그런 지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어떤 지역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히 핍박을 받았었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16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17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었죠. 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아 직장도 가질 수 없고 회당에서 쫓겨나서 지역에서의 그 유대인들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됨을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사실과 그때의 위험은 전혀 다른 일이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나에게 적극적인 심한 고난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일단 이 상황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옆에 있음을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후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 불편하거나 힘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는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들이 특히 성경적인 진리에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 그걸 팍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막 굴뚝 같아도 그럼 또 상처를 입고 논쟁이 되니까 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매우 힘들어요.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면요. 차라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괜찮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교제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요.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 영안에 있는 형제들이기에 교리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그들과 나눌 때 부담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한 영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에 그 교제에 부담이 없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같은 믿음을 서로에게서 확인을 하고 때로는 같은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진리들을 그 교제 가운데서 얻고 등등의 같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진정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진정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눔의 차원에서도 교회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물론 믿음이 다른 사람들 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의 믿음이, 이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문은 열려 있고 그 올바른 진리 위에 있는 교회의 문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여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그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그 교회 자체의 의무와 책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리의 순수함 안에 그 교회의 진리의 순수함 안에 사람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 비슷합니다.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물은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섰을 때 이 세상이라는 물,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물이 들어와서 그 방주는 금방 가라앉고 맙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봉사를 해야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같아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수천 명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지붕 아래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처럼 작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교회를 순수히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을 베어가듯 교회를 베어갈 사람들이 주위에 늑대들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유지하는 기본은 믿음에 의하여 서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한 떠날 때 많은 이유들을 대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 갖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가 우리와 같지 않거나 혹은 믿는 믿음보다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더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 없이 쓸쓸히 계시는 분들이 이곳 캐나다에 정말 많습니다. 뭐 정말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진리에 눈이 띄었는데 주위에 교회가 없어서 찾고 있지만 못 찾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론토에 있는 한 자매님과 가끔 카톡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믿음이 뛰어나시고 믿음 그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도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주변에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고 형제자매가 없기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찾다 찾다가 캐나다 반대쪽에 있는 밴쿠버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제를 전화를 통해서 나눕니다. 비록 작은 우리의 교회지만 믿음의 나눔에 부담이 없음에 그런 형제가 자매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눌 때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느껴지는 기쁨과 환희는 참으로 큽니다. 그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꼭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론토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도 기차도 차도 아닙니다. 말이 통하는 좋은 버 타고 함께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미국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사는 한 8살에서 10살쯤 되는 그 남자아이가 하나가 그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하고 거의 매일매일 같이 놉니다.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이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를 어디다 맡길까 하다가 그 소년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 일당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피터, 우리 가족이 한 두 주 정도 여행을 떠나게 됐단다. 꼬마가, 아 멋지네요, 좋으시겠어요. 그 가정에 그 사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피터 걔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너에게 좀 부탁을 하려 하는데 괜찮겠니? 그 소년이 얘기해요. 뭘 해야 되죠? 밥도 제때 주고 그리고 내가 알다시피 공놀이 좋아하니까 밖에서 좀 놀아주고 산책 같이 하고 내가 원하면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고 그렇단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소년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다가 소년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 아이의 셈법은 그 이웃집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도 좋아하는 일을 맡겨주니 자신이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셈법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셈법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세상의 학벌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돈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지위가 똑같이 교회의 지위가 되고 그럴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에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믿습니다. 있어야 한다고. 그 당당함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실 우리의 당당함은 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힘든 인생의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기쁨을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놓아두셨습니다. 먼저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부담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삶을 살다 보면 있죠. 그런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자다가도 기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며 또 생각해 보시며 그렇게 간간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